온전케 하시는 능력과 에너지를 베푸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오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한 누려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곡을 이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의 크고 비밀한 뜻들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오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80문부터 286문답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의 내용 중에 다섯 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어디에 이어지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간구가 이 네 번째 간구에 이어진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그래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오늘 이 다섯 번째 간구 앞에 나타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 그리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네 번째 간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할 때 그 고가 바로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내용 다음에 그 다음에 죄사함의 간구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하면 우리가 비록 쌓아놓은 재물이랄다 할지라도 사실은 3, 4대까지 묶어 살 그런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셔서 그 양식이 생명의 원리로 작동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가난과 궁핍의 상태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끊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0문을 보시면 자 주기도문의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겸손과 의존의 간구라 할 수 있겠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와 통의 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구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면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임과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일 못지않게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날마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했던 아니 아침이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했던 일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마다 드렸던 상번제라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아침에만 예배하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죄와 부족을 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침마다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필요를 하나님으로도 공급받긴 하지만 만약에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로지택, 비와 이슬의 은혜, 이런 은혜야 햇빛과 또 비를 받는 이 은혜는 사실 뭐 안 믿는 이방 사람들도 누리는 은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도 감사함으로 받겠지만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다름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의 가려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시편 103편에서는 용서를 하나님의 복의 제일 이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또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사신 객관적 구속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주관적으로 자기 양심에 적용하는 일은 우리의 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지만 또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또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281문을 보겠습니다. 이 간구가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기도의 모범을 주신 것은 자신의 교회를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이 간구를 그만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많은 점에 있어서 죄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우리의 모든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의 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는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사죄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뉴욕이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항로가 있지요. 비행기도 그냥 아무 때나 공중이라고 해서 그냥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지요. 그 항로를 따라가는데 보편적으로 그 항로를 위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항로를 조금 더 위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사실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로에서 갔다가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항로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어떤 의지적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기 9장 2절 이하에서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거란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신자랄지라도 결코 완전한 의로움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의로움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마찬가지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늘 관계가 그렇게 충족하게 좋은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하지요. 그러다가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계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부모 자식 간에 참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른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면 지속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회심은 첫 번째 회개예요. 그렇죠? 첫 번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 회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늘 죄사면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죠. 주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세수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제 아들이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어떻게 주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만약에 네가 나의 이 호의를 거부하고 나의 씻어주는 이런 일을 마다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몸 전체를 씻어달라라고 말했지요.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적 죄사면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281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답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기도의 모범을 주신 것은 자신의 교회를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강구를 그만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의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잘못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죄사면을 받아 누리는 이런 방식이 서로 상호간의 화해와 화목을 도모하는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로만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과 지체들과 어렵고 힘든 관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것은 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신 다른 형제와 관계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홀로 하나님만 믿을 수 없고 우리 홀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관계적 동물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따라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본인 홀로 스스로 독야청청 뭐 금식기도를 몇 번 하고 성경을 몇 독 하고 그 다음에 뭐 신학 여러 서적들을 막 수백 권씩 읽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이를 통해서 참된 화해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공동체에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2문을 보겠습니다. 죄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자체가 이를 제시해 줍니다. 즉 죄는 부채인데 이 부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순전한 은혜로서 우리를 무죄 방면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282문에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죄에 해당되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여기 죄라는 이 단어는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실은 같은 단어고 빚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말할 때 죄 지은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빚진이라는 말입니다. 빚졌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죄라는 말과 그 다음에 빚이라는 말은 서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마땅히 갚아야 될 것, 마땅히 들어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빚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빚을 지셨습니까? 네, 빚을 지면 마음이 어때요? 늘 무겁습니다. 빨리 갚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을 져도 빚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지난 주간에 그 조간신문에 이슈됐던 사건이 뭐냐면 뭐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이팔 사건인데요. 제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 대학 동창 아주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그 동창이 이 다단계에 걸려들어가지고 얼마 주면 얼마 준다 여기에 걸려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만 수천만 원에다 나중에는 자기 집안 전체를 다 팔아서 넘겼거든요. 한 2년 정도 이자가 또박또박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랬다가 다 가지고 날라버렸죠. 한 4조 원을 착취해서 날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뭐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뭐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빚지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서 사실은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비유들을 잘 보시면요. 천국처럼 책임과 계산이 분명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계산해서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빚, 얼마나 큰 빚을 졌습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계산하면 20만 년 노동자 품삯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3조 원 된다 그래요. 이런 정도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100 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이 100 데나리온의 이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빚쟁이로 태어나요. 물론 빚쟁이로 태어나서 또 빚을 또 짓습니다. 빚을 내고 또 빚을 내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빚을 일부 정도는 혹시 탕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억 되는 거를 뭐 다 그냥 탕감해 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10억은 커녕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억도 안 된다면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빚을 탕감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살지 어떻게 사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절실하게 와닿지 않고 절실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절실한 기도가 없고 절실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빚을 졌다가 탕감함을 받으면, 탕감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이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한가?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3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으로만 사죄를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순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한 사소한 허물에 대해서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빚을 꼭 갚아야 되는 것처럼 은행에 빚을 지면,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빚을 갚도록 하고, 안 되면 부동산 담보로 설정한 것을 팔아서라도 그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 빚을 갚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천억 원 가까이 되는 이 빚을 졌는데, 그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 갚죠. 그것도 못 갚는데 뭐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절대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만 용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잘못 생각하면 용서가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285문의 답을 보시면 어떤 대목이 나타나는가 하면,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285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대속에 기초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신자가 받아 누리는 사죄의 근거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이 대속의 은혜, 여기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빚을,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그냥 구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지, 그냥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가도 요구되지 않는 아주 매우 쉽고 매우 간편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카드 빚을 자녀가 졌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카드 빚을 자녀가 졌을 때 부모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빚을 요구하지 않나요? 요구해요.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대신 갚아줌으로 자녀는 그냥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보내주심으로 그분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근거로 284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써 어떠한 유익함을 얻게 됩니까? 예. 이 죄가 용서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여러분들 왜 그 일본 그 군사가, 일본 군인이 마닐라나 이런 데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 있다가 굴에 살다가 이미 전쟁이 끝이 났는데 뭐 한 3, 40년 지나가지고 발견된 이런 뉴스가 예전에 있었죠. 그렇죠? 전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상황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객관적 사실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주관적인 믿음이 강해도 객관적 사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거예요. 그런데 어떤 객관적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치 그 일본 군인처럼 이미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는 마치 이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발각되지 않을까, 혹시 잡혀서 죽임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그는 평생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사면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면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혜와 확신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5문을 보겠습니다. 뭐 제가 좀 더 다시 말한다면 이미 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기수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야 그 사람이 확신을 갖고 야 이제 되었다,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85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간구할 때 당신은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는 더 이상 은혜로운 것이 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대속에 기초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화하심과 관대하심을 본받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도 않을 경우 우리가 심판 시에 극도의 엄격함과 준엄함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무죄 방면 선고를 듣긴 했지만 만약에 그 사실을 그 통보받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되면 무죄 방면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제인을 받아 누렸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 임금에 해당되는 그 많은 돈을 탕감받았다면 당연히 뭐 100데나리온 이런 정도야 탕감해줘야 맞지요. 근데 만약에 탕감해주지 못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먼저 첫째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 용서를 받는 일은 절대로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과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예요. 결국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 종을 보고 다시 그를 잡아다가 옥에 쳐넣는 이 사건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비유는 아주 가까운 우리 이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도구죠. 결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다시 잡혀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떤 기대 가운데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다른 지체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다른 사람의 죄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정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그 강구는 어떤 강구가 됩니까? 저는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강구가 되고 말아요. 그 사람의 강구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았다는 사실로 끝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이런 면에서 단순히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심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시지만 그러나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사랑에는 타인의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요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타인의 잘못과 죄를, 형제 잘못과 죄를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주지 않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용서해주지 말라고 강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지체의 잘못과 다른 지체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것이 마치 무슨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착각이죠.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강구의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같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자 용서는 무엇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 하나님의 거주신 은혜로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러면 왜 마치 근거와 조건이 되는 듯이 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표시요 결과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하늘에 올라가서 장부를 뒤져보면 도말되어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앞서 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심각한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일이 내 안에서 자연스러워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하심의 은혜를 그분의 본을 본받고 있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지요? 긍휼 없는 심판밖에 없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했던 것입니다. 자, 286문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 자신들도 보응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리가, 그렇게 자처하는 우리가 다른 지체 잘못을 용서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에는커녕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 사실 자체가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계 안에서 죄사면을 누리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고 또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서로 화목한 관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과도한 신뢰요, 맹신입니까? 또 한 분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사람의 용서를 따로 떼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단지 하나님의 자비를 상실하게 될 뿐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결코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자비는 단지 한 번만 받아들여지는 메마르고 단절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에 고루 퍼지게 되는 지속적인 힘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힘으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다면 그것은 자비가 전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용서, 이 사죄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피가 통해야 되죠. 심장에는 펌프질이 되는데, 근데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굳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사제 은혜, 사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지내야 되는데, 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건강한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떤 존재지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정하고 시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데, 이 건강한 이 삶의 내용이 가정과 교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주관적으로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았고, 은혜로만 용서받은 신자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 또 다른 지체들의 잘못과 어려움들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배우사오니, 이런 내용에 기초하여 때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형제 아픔을 주고 형제에게 고통을 주게 될 때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용서해 줌으로 지속적으로 누리고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된 긴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영혼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